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의 생애 가장 기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충만한 삶과 웅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 시작에 들어섰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명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막 지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작년에는 명절을 이렇게 보냈고요. 또 그전에는 또 어떻게 했고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우리 형은 이렇고요. 우리 동생은 이렇고요. 얘기하고. 우리 집안은요. 이래요. 저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제 과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번 명절이 어떤 명절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이번 명절이 여러분의 생애 어떤 명절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다 만날 텐데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충만한 삶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더 많이 소유하면 될까요? 더 크게 성공하면 될까요? 여러분은 삶이 충만해지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형제 간에 또 이렇게 만나고 그럴 텐데,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면 더 충만해질까요?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헤어지면서 다음에 빨리 명절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려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번 명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드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여기 보면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마을 중앙에 있는 바알 신상이 있지 않냐, 그 옆에 아세라 신상이 있지 않냐, 그거 다 제거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신은 가나안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이거 다 제거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 무슨 마을에 무슨 큰 정자나무를 제거해라, 또는 뭐 위험물을 제거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명령은 그 사람들의 밭에 비를 내려주고 그 가정에 자식들을 준다는 이 축복의 통로라고 믿는 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런 신상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 마을, 그 성읍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기드온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그것이려니와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면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이 그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지켜보겠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보복하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원이 마무리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과 대결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는 것은요, 완전히 목숨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 신상을 제거하려 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떨리고 입이 바싹바싹 타고 뭐 손이 제대로 움직였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기드온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이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그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우상은 그냥 돌이고 나무라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신이 없다. 이것을 공포하도록 하고 이 우상에 매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정말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오늘도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주민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큰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먹을 게 없어.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이런 고통 속에 산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걸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향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나를 버린 것이 큰 죄악이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깊은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그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느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눈물인 것입니다. 아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시는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사실요,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뭐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기억하셔요? 더 교묘하게 마음의 우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존경받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 섹스, 권력은 이 시대의 우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 조금도 그래서 끝이 없다. 이 길로 들어서면 결국 한평생 이것들의 노예로 살게 된다. 인간의 진정한 충만함은 이것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통찰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게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상이 뭐냐? 재물의 우상이에요. 재물의 우상. 오늘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재물의 우상이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계명을 다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친구가, 저요? 모세가 명한 계명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했어요.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팔아?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다시 예수님이 왔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장애물이 되나요? 재물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그 사람의 정체성의 뿌리야. 재물이 그 인생의 최고의 자원이에요. 재물이 그 인생의 자부심이에요. 재물이 그 인생의 목적이라. 그래서 재물이 늘어나면 기분이 좋고 재물이 좀 줄어들면 괴롭고 이 재물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재물이 그에게는 하나님이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 우상 버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 수도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재물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목적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은 도구 가치요. 하나님은 목적이라. 목적 가치. 재물과 하나님 이 둘을 목적 가치에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부정하다 말씀하시나요? 오,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일하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실한 노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예요. 그러나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재물은 곧 우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도구 가치지 우상의 가치가 아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 재물은 우상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병원에 갔다 오셔서 이제 제게 한 얘기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좀 집도 번듯한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애들 교육하는데 내가 뒷바라지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 이제 교회 봉사도 이제 제대로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주일 예배도 이렇게 빼먹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내와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뭡니까 애들하고도 아주 멀찍이 서 있고 이제 좀 지내고 보니까 자기도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고 마음도 불안하고 돈은 많은데 늘 마음에 공허하고 그러던 차 이분이 건강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 그래, 이 침대에 누워서 지난 삶을 우리가 쭉 돌아보는 거야. 너무너무 허무해. 그래서 그 침대에 누워있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6절인데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소사지게 놀라요. 아, 내가 놓쳤구나.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었구나. 그래서 크게 깨달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둔다면 이미 재물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다 터진 웅덩이에요. 목적을 거기 두면 안 됩니다.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친척들도 도와주고 섬기고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보는 목적이 여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고 돈을 벌면 여러분 순간순간 행복하다니까.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는 순간 여러분은 기쁨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번 명절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명절이 될 거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느냐. 두 번째는 성공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 다 이 성공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에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으면 마무리를 잘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토론을 벌여요. 그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토론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토론을 이렇게 재밌게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잠깐 그 논쟁을 멈추게 하시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엄청 큰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 크냐? 누가 크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것. 나는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성공이야. 너희들이 성장하고 너희들이 충만해지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잘 살아가면 그게 내 성공이야. 내가 너희들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성공이야. 성공의 정의를 바꿔버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자들처럼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더 빠른 승진을 위해서, 더 대단한 영향력을 위해서, 더 위대한 어떤 성공을 여러분이 꿈꾸면서 살아간다면 기어이 여러분에게는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만함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자신 한번 성찰 한번 해봐요. 나는 정말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의 직업이나 또는 아파트나 자동차와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외적인 성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마치 실패자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 경쟁하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 질투하거나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을 해가지고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모습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기억하세요. 성공이라는 이 우상을 붙들고 있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성공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충만함이 있는 거지 여기에는 충만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공을 두고 여러분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참된 성공은 여러분이 뭐 위대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꼭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꼭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예요. 학교 어렸을 때 다 학교에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셔요.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자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또 자식들이 아주 많았어요. 둘이 이제 같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되었어요. 형의 이게 그 곡식 모아놓은 곳이 있고 동생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형이 생각을 했어요. 야, 그 동생네는 애들도 많고 입도 많고 그러니 동생네가 더 가져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 이 곡식단을 밤에 짊어지고 동생네에다 갖다가 뒀어요. 또 동생도 생각했어요. 아니 나야 뭐 어린 애들이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형님이 힘들지. 그래서 또 자기 곡식단을 치고 또 형님네에다 갖다 뒀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보니 똑같아. 어제인데 분명히 갖다 줬는데 똑같아. 왜 이런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도 갖다 주고 그 다음날도 갖다 주고 그러다가 마침내 밤에 딱 마주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붙들고 엉엉 울었다는 얘기 아시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도 감격스럽고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형은 동생을 위하고 동생은 형을 위하고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생의 마음에 형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형은 동생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세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 혹시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첫째가 뭐죠? 좀 더 참을 걸. 둘째가 뭔지 아세요? 좀 더 즐길 걸.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좀 더 베풀 걸. 그때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좀 더 베풀 수 있는 건데. 그때 좀 더 베풀 걸 왜 베풀지 못했을까? 이 땅을 떠나가면서 마지막 후회한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충만한 기쁨으로 만날 수 있으려면 이번 명절이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 이번 명절에 많이 여러분이 베푸시고 나누시고 그래서 충만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나누고 베풀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다 평안한 것만 아닙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오니 이번 명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